네,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 앞에는 뭐가 있죠? 네, 신명기. 제가 뭐 어려운 질문을 합니까? 왜 이렇게 우물쭈물해요? 여호수아 앞에는 신명기죠. 네, 신명기까지의 주인공은 모세죠, 그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세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모세가 도착한 곳은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딱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까지만 딱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죽습니다.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은 여호수아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이제 주인공이 여호수아고,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심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또 하나님께 주실 땅이 기대가 되기도 했겠지만은 참 마음이 두렵고, 그죠? 두렵고 답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많이 두렵고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가나안 땅이 사람이 살지,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미 견고한 성이 있고 요새가 있고 또 적들이 있는 그런 곳이지요.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미 정탐 여행을 떠나온 적이 있죠. 그때 보고를 보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밤새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아낙 자손들, 아모리 족속들 위시해서 키가 아주 큰 사람들이 살고 견고한 성을 짓고 살아서 정말 땅을 차지하기가, 그들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남녀노소 200만 명을 데리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탐 여행을 갈 때는 12명이 숨어서 몰래 갈수 있었지만은 200만 명을 데리고 가니까 숨거나 피할 수가 없죠. 정면 대결을 해야 되죠. 그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모세가 이제 죽어버렸어요. 모세가 요단강을 앞두고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광야를 통해서 인도했던 모세가 죽어버렸습니다. 모세가 죽어버리니까 여호수아도 그렇지만은 백성들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세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죠. 모세가 있을 때는 홍해를 가르고 길을 건너왔지요. 그죠? 모세가 있을 때는 만나가 내렸지요. 모세가 있을 때는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없으니까 백성들도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오죽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만나고 했을 때, 40일이 지났을 때, 백성들은 모세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끝났다, 죽었다 싶어서 오죽하면, 애굽에서 보았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나니까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비록 모세가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웠지만은 야, 여호수아가 잘할까?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우리를 인도할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도 여호수아도 참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새로운 땅에 두려움,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적들을 어떻게 될 것인가? 견고한 성을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할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할수 있을까?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이제 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1장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하시고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약속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과 유브라데 강까지 헷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첫 번째 약속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세가 죽었지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을 내가 다 주겠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인들은 참 집에 대한 집착이 많지요. 그죠? 우리 집, 내 집. 그죠? 예. 그래서 전세로 살다가 월세로 살다가 남의 집에 새빵살이 하다가 자기 집을 갖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도 자기 집을 가지려고 여러분 예를 많이 쓰고 계시지요. 걱정 마세요. 천국 가면 집이 넓은 집이 있으니까 이 땅에 집을 차지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집을 갖고 싶어요. 내 집을 갖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집 가질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출신들이에요. 노예.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이. 노예는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 지어봤자 주인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주겠다. 자유를 주겠다.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 다 주겠다. 약속입니다. 두 번째. 자,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네.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모세가 있을 때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시겠다 약속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땅을 주시겠다. 두 번째는요? 함께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땅을 주겠다. 두 번째,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모세는 죽었지만은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명령을 주세요. 두 가지 명령.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너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요단강을 건너가지만은 강하고 담대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성이 있고 아닥 자손처럼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6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처음 가보는 땅이니까. 왜요? 적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냐? 강하고 담대할 이유와 근거를 말씀해 주시는데, 자, 5절 좀 읽었죠? 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은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9절에서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1장 6절에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다 차지하게 하리라. 1장 7절 끝에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1장 8절 끝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제가 청년부 공동생활에 다녀왔어요. 요즘 청년부 이제 아직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청년들도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해서 청년도 좀 한 명 한 명 좀 불러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어제 가서 공동생활에 들어가서 오후 내내 아이들 한 명 한 명 불러서 기도해 주고 와서 했는데 아이들 만나 보니까 다 공통점이 뭐냐,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두려움이야, 두려움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는 두려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두려움,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가는데 또 두려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하는데 취업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취업된 사람은 새로운 직장에 가서 어떻게 생활하지 하는 두려움. 다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왜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가본 게 새로운 길을 가니까. 그죠? 두려움이. 우리는 알지 못한 길을 갈 때는 늘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한번 우리 마음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리 마음에도 두려움이 가득하지요. 그죠? 우리 집은 어떻게 될까? 우리 자제들은 어떻게 될까? 그죠? 예. 돈 문제가 해결될까? 집 문제가 해결될까? 직장 문제가 해결될까? 건강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우리나라 정치는 어떻게 될까? 경제는 어떻게 될까? 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계획한 땅을 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형통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어디를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군대를 가든지, 결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너희는 담대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형통케 할 것이기 때문에 담대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간이 커서가 아니고 배짱이 좋아서가 아니고 자신감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강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간이 커서가 아니에요. 배짱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형통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강하고 담대하도록 축복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군대를 가든 결혼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강하고 담대하도록 축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다음에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기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즉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그죠?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라. 예. 우리 예수님 두 번째 명령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계,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말씀에 순종해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우리가요. 머리를 잘라도 우리 미용실에 가서 머리 자르지요, 그죠? 머리를 자를 때 그냥 눈 감고 막 자릅니까? 미용사가 이렇게, 미용사라 그래요? 그 뭐라 그래요? 머리 해주는 사람을? 뭐 이발사든지 미용사든지 이런 사람들이 눈 감고 막 자르지 않죠,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눈 감고 막 잘라주는, 아무데나 잘라주는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죠? 예, 머리를 자르더라도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죠?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요리할 때 소금이든 간장이든 막 대충 이렇게 넣습니까? 나름대로 기준이 있죠, 그죠? 이 정도 넣으면 된다. 두 숟갈 반,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참기름 한 숟갈 반, 이런 기준이 나름대로 있죠? 대충 사세요? 그냥 적당히 막 팍팍 넣고 뭐, 그냥, 이게 아니죠, 그죠? 예, 기준이. 요리를 하더라도 기준이 있어요, 그죠? 옷을 입어도 기준이 있어요. 오늘 옷 입고 올 때, 물론 새벽이지만은, 그래도 좀 적당히 맞겠지만, 그래도 기준이 있어요, 그죠?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요즘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는다. 이런 날씨가 어떻다. 나는 무슨 색을 좋아한다. 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취미생활도 기준이 있어요. 조선시대의 취미생활하고요. 오늘날 시대하고 취미생활은 달라요. 삼국시대의 취미생활하고 우리 시대하고 다 달라요. 그죠? 저 인도 사람들하고 북한 사람들하고 취미생활이 다 다르죠.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우리는 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기준이 있죠. 집을 지어도요. 막 짓지 않아요. 그죠? 집을 지어도 다 기준이 있어요. 길을 만들어도 건물을 지어도 다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벽돌 대충 쌓으면 집이 되겠지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그죠? 여러분, 결혼도 기준이 있어요. 그냥 뭐 남자 여자 아무나 만나면 되지 뭐. 너 둘이 결혼해. 이렇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여자면 되지 뭐. 아니잖아요. 여러분, 딱 기준이 있죠.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할 때 아무나 결혼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죠? 기준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기준이 있어요. 학교를 가더라도 기준이 있고, 직장을 가더라도 기준이 있고, 돈을 벌더라도, 돈을 사용하더라도 기준이 있고, 자녀를 키우더라도,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다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 기준이 뭐냐예요, 기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 가나안 땅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의 기준이 너희들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희들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의 대인관계, 세상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결혼하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방식이 따라서 안 된다. 두 번째, 우리의 악한 본성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고, 내 느낌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을 악한 본성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타락했을 때가 언제냐면 사사시대, 그죠? 그 사사시대를 특징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의 오름대로 행하였더라. 각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각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타락한 모습이다. 타락한 모습이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은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다.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내 정욕이, 내 욕심이, 내 판단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도 내 기준이 되어서 안 되고, 내 생각,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도 기준이 아니라면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7절 다시 이렇게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끝이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예, 우리 아이들 학교 갈 때 그러죠. 예, 남들 따라해, 남 따라해, 그죠? 남 따라해. 군대 가도 그러죠. 야, 남 따라해. 남들 가는 데는 가고, 남들 안 가는 데는 가지 마. 그러잖아요, 그죠? 남 따라 사는 거예요. 남 따라 사는 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것도 기준이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뭡니까? 모세가 네게 명령한 율법대로 행하라. 율법을 기준으로 우러나 좌우라나 치우치지 말라. 자,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새로운 세상에 나아갔을 때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뭐가?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사람과 사귈 때, 뭐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뭐가? 우리의 가정 생활이, 뭐가?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든 것이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부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든 것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원칙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을 짓는데요.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이렇게 쌓을 거 아니에요, 그죠? 벽돌을 쌓다 보면 비스듬하게 쌓을 수도 있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나는 나름대로 바르게 쌓는다고 쌓는데 하다 보면 비스듬하게 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비스듬하게 쌓아놓으면 기둥을 비스듬하게 세우면 나중에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일 안전하게 세우는 방법은 뭐예요? 똑바로 수직으로 세워야. 그죠? 똑바로 수직으로 세워야 기둥이든 벽이든 똑바로 수직으로 세워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죠? 근데 뭐가 기준이라는 게 뭐가? 이게 비스듬한지 수직인지 뭘 기준으로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건축하는 사람들은, 벽을 세우는 사람들은, 벽을 쌓는 사람들은, 기둥을 세우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지금 이 벽이 똑바로 수직이다. 지금 이 기둥이 똑바로 수직이다. 기울지 않았다. 배가 볼록 튀어나왔다. 움푹 들어갔다. 그걸 뭘로 기준으로 아느냐는 겁니다. 뭘 기준으로? 이런 게 있어, 이런 거. 이게 뭘까요? 이게 추가 아니고요. 요건 딱, 요렇게 딱 매달아 두는 거, 이렇게. 이렇게 두면요. 지금 움직이는데, 이게 가만히 서면요. 요거 때문에, 이렇게 딱 수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다가 이걸 딱 갖다 대어보면, 벽이 수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기둥 위에다가 이걸 딱 내려보면 이거는 항상 수직이잖아요. 그죠? 이걸 기준으로 기둥이 기울었다 아니다.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건축할 때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벽을 쌓을 때도 기둥을 만들 때도 이게 다 기준이에요. 기준. 이걸 뭐라고 그러죠? 추가 아니고 달인줄. 달인줄. 이걸 달인줄이라고 그래요. 달인줄. 예. 달인줄 기준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모스 7장에 보면 하나님이요. 이걸 딱 달인줄로 딱 해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아모스 7장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달인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달인줄을 잡고 서셨다. 아모스 7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아모스가 환상 중에 딱 보니까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계시게 다림줄을. 하나님 다림줄을 들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신대요. 우리 인생을 평가하신대요. 다 김성욱 다 평가하신대요. 다 그거 다 보시면 김성진 다 평가하신대요. 하나님 다림줄을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 기준이 아니고 우리 욕심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림줄을 기준으로 기둥이 똑바로 세워졌는가 보신다는 거예요. 이 다림줄이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이 나중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는 다림줄이 된다. 다림줄이 된다. 우리는요, 아이들을 축복하고 키울 때 자꾸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되기 쉬워요. 우리 친구 아들은 어땠다는데, 우리 친척 딸은 어땠다는데, 누구랑 결혼했다는데, 어떻게 산다는데, 어떤 직장 들어갔다는데, 월급이 얼마나는데,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되기 쉬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부모의 욕심이 기준이 되기 쉬운 거예요. 욕심이. 아이고, 우리 애들은 이 정도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직장 가졌으면 좋겠다. 이 정도 월급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못했지만 너희는 했으면 좋겠다. 나도 친구들 앞에 가서 좀 자랑 좀 하고 싶다. 부모의 욕심이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부모의 욕심이 내 욕심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신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축복하고 해야 됩니다. 말씀이 인생의 다림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겨요. 유언. 유언을 남겨요.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유언을 남기는데 여러분 나중에 유언 남기면 무슨 유언 남기겠습니까? 저 장판 밑에 내가 통장 넣어놨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예? 양지 바른 곳에 나를 묻으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예? 요서는 뭐라 그러냐면 세 번에 걸쳐서 요서 24장 15절, 24장 20절, 24장 23절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것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잘했다. 당신들도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유언이에요, 유언.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지만 당신들 남은 생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다림줄로 삼아라. 이게 여호수아의 기준이에요. 그 유언입니다. 유언, 유언. 여러분, 홍기의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다림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을 가든 돈을 벌든 취미생활을 하든지 학교를 가든지 군대를 가든지 사람을 사귀는 방법이든지 돈을 벌고 돈을 쓰는 방법이든지 결혼생활이든지 부부생활이든지 자녀를 키우는 것이든지 모든 우리 생활의 원칙과 기준이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육체의 욕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림줄이 되셔야 됩니다. 네. 요거 항상 기억하라고 요거 제 방에 걸어놨는데 장로님들 보신 적이 없으시죠? 보셨어요? 네. 보실 때마다 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다림줄이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 방에 와서 좀 보세요. 자꾸. 예, 보셔야 돼요. 이거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 자녀들 축복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인생이 하나님 말씀이 다림줄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들도 욕심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기쁘게 했으면 좋겠다.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